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는 물론 여권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군사장비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 민주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쿠르드 전사들이 시리아 라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미국과 시리아의 쿠르드족 전사들의 동맹관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YPG로 불리는 시리아의 쿠르드 민병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터키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추가 안보 위험을 막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두 사람이 시리아 사태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합의한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을 즉각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코미 국장이 임명된 것은 4년 전입니다. 코미 국장이 경질된 이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작성한 별도의 서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미 국장은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셀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경질하기 18일 전에 그에 대해 경고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당시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이츠 전 대행을 정치적 반대파로 봤다며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그의 주장을 당시 즉각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의 한 주택 안에 보관 중이던 폭죽이 터져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1명은 어린이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검게 그을린 주택 잔해 더미와 함께 서로 부여안고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멕시코 관리들은 종교 행사 도중 불이 붙은 폭죽 한 개가 주택 안으로 날아들어 다음 주 또 다른 축하 행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폭죽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투데이는 한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 관련 보도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문 대통령은 정의... 또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도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미한 두 나라 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종석 전 의원,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가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직무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국회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제19대 한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취임사에 가름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유권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으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 앞서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 확정을 받은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취임 선서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당부한 뒤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당 지도부와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보 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북한 방문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의제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은 대화 재개에 중재역을 맡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자체보다는 최대 생존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설득하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로 인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 기조로 비핵 평화와 남북 단일 시장 그리고 민주 통일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에 북핵 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앞세운 햇볕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위협이 매우 심각해진 현실을 정책 기조에 반영한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문제가 그 시간을 다투는 아주 임박한 그런 위협으로 부각돼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금 북핵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임 정부 시절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0일 사실상의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맞선 군사적 조치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도 개성공단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핵 협상 진전이 있기 전이라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협상 여지가 있고 이미 아이스하키단 왔었죠. 그다음에 우리 여자축구단이 갔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탐색적인 국면의 남북관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죠.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의 조기 전력화와 한국군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그리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 획득 체계 혁신과 처벌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오늘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 제3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행정부 첫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엔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차장이 평생 국정원에 몸담아온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평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선 남북 간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훈 지명자는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훈 지명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 다수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진행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측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나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이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자 협치와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적 의견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 정치인들과도 소통하며 정책적 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객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이 다양한 목적을 아우르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와 호남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이낙연 지사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상당히 좋고요. 소통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당초 비영남권 인사를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는 거죠. 절묘한 한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낙연 지명자는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2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때 옛 민주당을 출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0년 첫 정계 입문 이후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선 온건한 합리주의적 성향이란 평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엔 임종석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젊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엔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수석엔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하면서 미한 두 나라 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한국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나라 간 우정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이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에 새로운 힘과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에 미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이 강력한 동맹 수호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알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문재인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활기찬 민주주의와 견고한 시민사회, 강력한 제도를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진 양자 관계 중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문재인 당선인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보다 미국에 더 좋은 친구는 없다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미한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최대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의 손을 내밀려는 새 한국 정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문재인 당선인 취임 이후 미한 동맹 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most likely the US-South Korea alliance will survive since both sides.
테리 보좌관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하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관계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접근법이 다를 것이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보좌관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문 당선인은 공단 재개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 상태로 둘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 bottom line is going forward there need to be more careful and very thoughtful management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이 때문에 테리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go back to the sort of economic engagement approach.
당장 문 당선인은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맺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장 관계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두 나라 사이에 신중한 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관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며 희망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입 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두 나라의 협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US-ROK alliance that integrates American pressure and South Korean engagement.
한국의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 강조점이 찍힌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개입이 통합된다면 가장 좋은 공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북한 문제에서 문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미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엇박자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 issue with him will be to what degree will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influence or determine his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두는지가 앞으로 미한 동맹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닉시 박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어긋남을 외부에 알린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s policies and some of the things he said really angered.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 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진행한 영상 대담에서 최근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his could inject severe strain in the U.S.-Korea relationship. I know he's.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미한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미 배치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선임연구원은 문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화 정책은 최대화하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at I believe that in his heart of heart, Mr. Moon would prefer to minimize as much as possible sanctions and maximize as much.
스트로브 선임 연구원은 문 당선인의 이런 대북 접근법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땐 이를 막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정부의 미한 관계 전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엇박자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전직 고위 외교관리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은 10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상적인 대미 외교 노선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1%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그것은 다 이제는 버리고 중간으로 중도로 와야 돼요.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되는 거지. 나머지 60%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미국과 안보 협력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친북적이거나 반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안팎에서는 문재인 새 정부가 선거운동 때 강조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철회를 협상용으로 삼거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조치와 배치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로 미한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영국과 일본 대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조치들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요. 근본 문제는 북한의 그 핵 위험, 미사일 위험, 안보 위협이니까 그 문제 진행하는 거하고 따라서 해야죠. 그거를 당장 지금 그런 식으로는 추진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당장 그거를 뭐 다시 협상을 하자든지 그런 식은 못 할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개성공단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 없인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의 진통이 따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인 대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맹의 중요성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간다고 보고요.
하지만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미한관계 등 외교안보 사안과 남북관계의 기본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 동맹이나 한중관계,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식이 좀 다르니까요.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뭔가 북한의 비핵화 공약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 새 정부는 아무래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서로 좀 인식의 차이가 있죠.
천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 전권에 속하는 게 많아 국회의 견제 수단도 적다면서 본연의 진보 노선을 계속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종일 교수는 특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서두르다 엇박자를 낸 사례를 지적하며 양측이 충분한 준비와 조율 뒤에 회담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당히 조율을 하고 보관을 가지고 한미 그 협조를 깨지 않고 또 그 상호 간의 이해가 가능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천천히 만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급히 지금 쫓아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맞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앞으로 미한 동맹과 대북 접근법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문재인 당선인의 승리를 통해 정치적 황무지에 있던 진보 진영이 10년 만에 복귀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잠재적 균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문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하고 북한에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당선인이 제재와 최대 압박에 의존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중국이 선호하는 북한과의 관여와 대화를 다시 시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주요 동맹인 한국이 북한의 타협적 태도를 보이며 다른 노선을 취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반면 중국은 문 당선인을 반길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을 강경하게 다루라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미국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라고 주장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온 문 당선인이 이를 뒤집으려 할 경우 미한 동맹에 부담을 주면서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조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새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면서 잠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미한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임 행정부에 의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로 간주된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과의 관여 재개를 약속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문 당선인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고 전임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햇볕 정책의 재개를 원한다고 밝혀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문 당선인이 막상 취임 후에는 다소 자제하면서 보다 실용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고 대미관계 기조의 변화를 보이더라도 미국과의 심각한 균열을 조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게 문 당선인의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더욱 소외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문 당선인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에 반대하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에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접근이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적절한 조건하에서만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엮을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을 비판한 만큼 두 지도자의 관계 형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문 당선인의 승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문 당선인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을 재조정하려고 한다며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이자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 문 당선인의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언급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도 비교했습니다. 그 밖에 AP통신은 문 당선인의 대북관을 소개하면서 핵무장국인 북한에 대한 최근의 정책을 급격히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고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북 강경기조에 공조할 수 있었겠지만 문 당선인은 한국의 현 상태를 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굳건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과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 2014년 탈북해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혜성 씨는 새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 정부는 응당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되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미국과 함께 더욱더 공조해 나감으로써 북한 정부가 저절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또 대항을 못하게끔 하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6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제시카 김 씨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며 새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공조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앉아서 북한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한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을 압박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미한 동맹을 초석으로 강력한 외교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길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미 남부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 아브라함 조 씨는 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서 출범 직후부터 좀 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북한에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기강도 바로 잡고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하면 징벌할 수 있는 그런 강군으로 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 안보지 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창업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애 대표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해 대북 억제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나 북한 정부에 끌려다니는 맥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북한이 잘못했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했을 때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맞서주는 그런 대통령님이 되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유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 마영애 대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사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활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핵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드는 무조건 설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주 씨는 한국이 사드 배치에 따르는 10억 달러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꼭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어를 해서 제 국민을 보호하던데 그걸 반대하는 건 그런데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겁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이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는데 거기에 맞게 대비태세로 갖춰야지. 제 국민을 위해서 아까울 게 생명을 잃은 다음에 무슨 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
탈북자들은 한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도 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온 탈북자 김영희 씨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정착의 힘은 교육인 것 같다며 세터민들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 씨도 새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바른 못하고 세계 나라로 또다시 망명을 하거나 한국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특별히 탈북자들에 대한 그 일자리 문제나 그들의 삶 자발적으로 정착하고 나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으로 출국한 탈북자는 33명, 제3국의 위장망명을 신청해 보호가 중지된 탈북자도 53명에 이릅니다. 마영애 대표도 한국 내 탈북 청년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탈북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현대나 이런 중요한 대기업들에도 들어갈 때 많은 고려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보여주실 것을 저는 강경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며 새 한국 정부가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정보라며 새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에 들어가야지 대북 지원의 기초에서 북한이 먼저 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네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는 게 천만불 옳았다는 걸로 오히려 그들이 자부심만 붙여다주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겠구만 하는 추동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자격으로 10년 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대학생 조은혜 씨는 새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 단체에 지원은 못해줄 망정, 반대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를 보내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당신들이 사상을 바꾸고 충성하고 있는 그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걸 저희가 올바른 사상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한 후에 너무 많은 컨플렉트가 없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후원을 해주시는 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탈북자들은 이 밖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햇볕 정책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김정은 정권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했습니다. 억류 위험이 크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며 절대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9일 발령한 북한 여행 경보에는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 체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뒤 이 같은 조항을 4차례 연속 여행 경보에 명시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6명의 미국인이 억류됐고 개인 여행자나 단체 관광객들은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다며 억류 미국인 숫자를 3개월 만에 2명 상향 조정한 건 달라진 점입니다. 또 과거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북한 여행을 가겠다면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지켜질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USB 드라이브나 CD-ROM, DVD,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검색 기록 모두 검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모든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여행 경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에 옮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독하거나 그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잘못 다루는 행위, 종교 관련 상징물을 남겨두는 것을 포함한 종교활동이나 개종행위, 인가받지 않은 정치활동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국내 여행과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외 상점에서의 물건 구입, 정치 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의 제거 혹은 훼손 모두 범법 행위로 취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여행 경보는 또 억류 외국인들이 영사 접견을 차단당한 채 수주 동안 조사받은 뒤 공개적으로 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거나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은 미북 간 잠정 영사 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 혹은 구금한 뒤 나흘 안에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틀 안에 스웨덴 대사관 측에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례처럼 영사 접견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다양한 출처에서 끌어온 수익을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종종 자국민들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북한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관광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은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농장관리를 맡아온 미국 시민 김학송 씨를 평양역에서 체포했고 지난달 22일에는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강의해온 김상덕 씨를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는 김학송, 김상덕 씨를 포함해 한국계인 김동철 씨,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까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지난 2월 7일에 이어 3개월 만에 갱신된 것으로 국무부는 지난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반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지난해 5월부터 3개월로 줄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이 열리던 시각에 서울역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있는 경부선 열차의 출발과 도착지이기도 해서 수도권 민심, 대전 충청권의 민심, 그리고 경상남북도 지역의 민심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대합실 곳곳에는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열차의 출도착을 기다리고 또 배웅 오고 마중 나가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홍은동 자택을 출발해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 취임 선서식 그리고 다시 청와대를 입성하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을 보고 있었던 서울 시민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국정이 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의 지지율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에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임이 팍 왔어요. 초심 잃지 마시고 임기까지 쭉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축하와 당부의 목소리네요. 이 절실하게 필요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식에서의 연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순서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이런 화합과 통합의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약속이 잘 실천되고 끝까지 지켜지길 바란다. 뭐 이런 반응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산행 기차를 기다린다는 20대 후반 여성을 만났는데요. 간소하게 치러진 이 문 대통령의 취임식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당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절한 취임식인 것 같아요. 뭐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뭐 일단 왜 우리가 보궐선거를 치렀는지를 일단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끌어안는다는 의미가 용서해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파헤쳐가면서 원리원칙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보 문제가 먼저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국내 뭐 이제 뭐 통합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위태롭잖아요. 외교 안보 쪽으로 먼저 저희 나라 위상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믿습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한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취임식 관련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화제의 주인공이 됐네요.
네, 4년 5개월여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는 청와대 안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그 숨은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 북한에서도 아주 친숙한 이름이어서 관심을 더 갖게 될 북한의 청취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의 이름이 북한의 고 김일성 주석의 부인과 동명이인이더군요.
네네. 그 북한 김일성 주석의 부인,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친인 김정숙 여사와 한자도 똑같이 쓰는 동명인입니다. 네. 발을 정자에 맑을 숙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혼의 여성 대통령이어서 어떤 대통령 가족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다시 가족, 영부인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들은 이 도대체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누구인지 오늘 또 유심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12년 대선 때도 후보로 뛰었었고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계속 후보 부인으로 서는 눈에 띄는 지원을 했었지만 오늘부터는 한국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늘부터 영부인으로서의 공식 직함을 갖게 된 것이네요.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력과 자료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인터넷에 김정숙이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온갖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기사 내용도 있고요. 인터뷰 내용도 있고 사진 자료들도 있는데 제가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나이는 문 대통령보다 한 살이 적은 1954년생 63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은 공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아내로서의 내조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남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며 유권자들 만나서 호소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 부인들과 화합하는 모습으로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그 주요 후보들의 부인도 각종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지난 3월에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그 한국 사람들의 이 영부인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또 연애, 결혼과 자녀 양육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영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답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법률가로서의 문재인이 아니라 남편 문재인, 보통 사람 문재인이 누구인지 이 부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한데요. 제목을 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 문재인의 러브 스토리가 될 텐데 잠시 들어볼까요?
네네. 네. 먼저 인간 문재인의 잔잔한 이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는 1953년 1월생입니다. 만 64세. 부인과 일남일녀를 둔 가장이고요.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거제, 자란 곳은 부산입니다. 한경남도 흥남에서 거제로 내려온 피난민 부모님이 자녀들의 교육을 고민해서 큰 도시인 부산의 영도다리 인근으로 이사를 했고요. 이남 3녀를 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부산의 명문학교인 경남중고등학교에 다닐 정도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정기적으로 배급을 타야 줄임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어머님이 행상을 했을 정도인데 이 가난한 처지와 또 당시의 교육 환경을 비관하면서 술, 담배를 배우고 방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이번 대선에서도 경쟁 후보들 측에서 거론했던 문제아였습니다.
네.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고요. 재수를 하면서 경희대학교 법률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러면서 부인 김영숙 여사와 인연이 시작됐다고 인터뷰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에서 만난 이른바 캠퍼스 커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던 음대 여학생과 법대생 문재인이 친구의 소개로 만난 겁니다. 이런 소개를 받았다고 하죠.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을 닮은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
네.
그래서 나갔더니 차림새가 성의가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영부인의 첫인상이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당시 대학가에서 열린 그 유신 반대 시위로 이어졌는데요. 시위대 맨 앞에서 서 있다가 최루탄에 기절해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구치소와 군대, 다시 구치소와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연애가 시작됐답니다. 함께 소개되어 있는 연애 시절의 사진, 결혼식 사진, 어린 자녀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등이 대통령 이전에 남편과 아버지 문재인으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